같이 기도하고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저희와 함께 하시고 부족한 종에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조금 증거하며 함께 생각하며 나누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감히 주님 같이 나눌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또 기쁨과 힘을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오니 부족한 종의 심령을 주장하시고 또 함께 말씀을 사모하여 말씀 앞에 앉은 모두들에게 함께 하소서. 다 유익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받들며 이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세 가지 직분의 문제를 우리가 좀 생각해 봅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일은 죄인들의 구원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만세 전에 택하신 자들의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인들의 구주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라는 말 자체가 구원 이라는 뜻을 가진 말입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에 보면 주께서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오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주님이신 것을 친히 말씀하셨고 마태복음 20장 28절도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렇게 주께서 오신 목적을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유명한 요절인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주님이 오신 목적을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 믿고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그렇습니다. 요점은 예수님의 구원, 예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구원이 주님의 사역의 요점입니다. 구주라고 하는 명칭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잘 나타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원 사역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라고 물을 때 그의 그리스도라는 명칭,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라고 하는 명칭이 그것을 잘 나타냅니다. 그리스도라는 명칭은 신약 성경에 569회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J.B. 스미스의 Greek English Concordance를 보면은 그런 숫자가 나와 있습니다. 569회. 헬라어 그리스도, 그리스도, 크리스토스, 그리스도의 칠판에서 봤습니다만 크리스토스나 히브리어 메시아, 메시아를 히브리 말로는 마시아크, 악이라고 우리가 표기할 수 있는 마시아크. 메시아라고 하는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혹은 기름 바름을 받은 자, 혹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the anointed one입니다. The anointed. 마샤크라고 하는 말이 스미어, 기름을 바르다, 바르다 혹은 anoint, 기름을 붓다. 그런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이것은 구약 시대의 선지자나 제사장과 왕에게 해당하는 명칭이었습니다. 구약 시대의 이세 직분, 선지자, 제사장, 왕은 장차 오실 한 인물을 예표하였습니다. 그는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으로 오실 자이었습니다. 그가 메시아,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잘 나타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으로 오셨습니다.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참 선지자이셨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대변자로서 하나님의 뜻, 특히 우리 구원을 위한 그의 뜻을 하나님의 백성에게 전달하는 자이었습니다. 설교자와 좀 비슷하죠?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전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에 계실 때 친히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가르치셨고, 지금도 하나님 오른편에서 그의 말씀과 성령을 통해 그 일을 계속하십니다. 많은 전도자들을 통해서, 목사들을 통해서, 또 모든 성도들을 통해서 계속 가르치시는 사역을 하시는 것입니다. 소리문답 24문답에 보면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계시하심으로써 선지자의 직분을 수행하신다. 계속 말씀을 주시고 책을 통해서 전도자들, 설교자들, 또 교사들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그렇게 하셔서 구원의 뜻을 알리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선지자의 일을 하실 것이라는 것은 구약 성경에 이미 예언된 바이었습니다. 모세는 신명기 18장 15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중내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를 위하여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를 들을지니라.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모세와 같은, 사실 모세 이상의 참 선지자죠. 모세도 대단한 선지자이지만은 하나님과 대면하여 대화하고 말한 하나님의 종이지만은, 하나님의 사람이지만은, 그러나 나와 같은 선지자, 참 선지자를 보내실 것이다. 사도 베드로는 사도행전 3장 22절 23절에 모세의 이 말을, 신명기 18장 15절의 이 말을 메시아 예언으로 이해하며 인용하였습니다. 신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선지자직을 밝히 증거합니다. 예수께서는 세상에 계실 때 많은 무리를 가르치셨죠. 그의 사역을 성경은 증거하기를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 전파하시고 병자 고치시고 세 가지 사역을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본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그는 각 회당에서 가르치시는 사역을 하였습니다. 그의 가르치신 말씀들은 하나님의 뜻을 밝히 전달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선지자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가르치는 사역 자체가 선지자지만은 그는 자신을 선지자라고 직접 표현하기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3장 33절에 보면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나도 예루살렘에서 죽게 된다. 그것을 말씀하죠. 자신을 선지자라고 표현합니다. 또 예수께서는 자신의 가르침이 아버지께로부터 직접 받은 말씀임을 강조하셨습니다. 그것이 참 선지자죠. 거짓 선지자는 자기가 생각해낸 자기 생각을 전하는 자. 오늘날 목사도 마찬가지죠. 자기 생각을 전하는 자는 거짓 목사의 부류에 속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자가 참 선지자고, 오늘날로 말하면 성경에 충실한 성경적 설교, 성경의 내용을 바르게 전, 이것이 성경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교훈입니다. 고 바로 전하는 그 자가 참 목사일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아버지께 직접 받은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26절, 28절에 보면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그에게 들은 그는 아버지께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것을 가르친 참 선지자죠. 요한복음 12장 49절 50절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오. 주님이 스스로 말씀하셔도 권위가 있는데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그러므로 나의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르노라. 옳습니다. 주님은 참 선지자이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에서도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주님은 참 선지자이십니다. 둘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참 제사장이십니다. 제사장은 하나님의 백성의 대표자로서, 아까 선지자는 하나님의 대변자이지만은 제사장은 백성의 대표자로서 그 백성을 대신해 하나님께 제사와 기도를 드리는 자입니다. 두 가지 역할이, 제사장의 두 가지 역할이 첫째 제사, 두 번째 기도, 그 역할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고 제사의 사역을 하셨고 지금도 하나님 오른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재하시고 기도하십니다. 그것이 두 번째 역할이죠. 그래서 우리는 중보사역 혹은 간구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소일문답 25문답에 보면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키시고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시키기 위해 자신을 단번에 제물로 드리심으로써 주님의 제사 사역은 의뢰 만족 또 하나님과의 화목을 위한 제사 사역이고 제물을 드리심으로써 또한 우리를 위해 계속 중보 사역을 하심으로써 제사장의 직분을 수행하신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문답에 고백을 묻고 대답하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에 대한 성경적 증거는 많습니다. 구약 성경은 장차 오실 메시아께서 제사장이 되시고 제사장의 일을 하실 것을 예언했습니다. 시편 110편 4절 말씀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치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지금 메시아 예언이라고 보는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도차 반차라는 말은 반열 반이라는 우리의 뜻이겠지만은 원어의 뜻은 그냥 모습 혹은 모습이라는 말로 번역할 수 있는 말입니다. 멜기세덱의 모습을 쫓아 멜기세덱과 같이 그 말을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멜기세덱의 모습을 쫓아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메시아를 제사장이라고 부르는 예언의 말씀이죠. 시편 110편 4절 또 스가랴 6장 13절도 그가 메시아 예언인데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위에 앉아 다스릴 것이요 위는 보좌 왕이란 말이죠. 메시아는 왕으로 그 위에 보좌에 앉아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위에 있으리니 우리말은 좀 정확히 번역한 것 같지 않습니다. 영어 성경들은 또 제사장이 자기 위에 있으리니 왕이 따로 있고 제사장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영어 성경들은 원어의 뜻은 영어 성경들대로 또 자기 보좌에서 제사장이 되리니 누가 메시아 그가 왕이시면서 또한 제사장이시다. 자기 보좌에서 제사장이 되리니 그렇게 번역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영어 성경들은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이사야 53장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케 하셨은즉 메시아 예언이죠.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며 그러니까 메시아는 고난을 받으시는 주님 죽임을 당하시는 주님으로 묘사되어 있고 그 영혼을 속건 제물로, 속건 제물은 속죄 제물하고 아주 비슷하죠. 특별히 보상의 개념을 가진 것이 속건 제물이죠. 예, 그러니까 죄값을 지불한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속건 제물은 속죄 제물하고 그러니까 값에 대한 것이 좀 차이가 있지 개념은 속죄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속건 제물, 속죄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그 시를 보게 된다. 12절에는 그러나 실상은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지며 죄를 담당하는 죄를 지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그 제사장 사역이죠. 제물을 드리고 또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면 그것이 바로 제사장의 사역입니다. 자, 구약의 예언뿐 아니라 신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속죄의 제사를 올리셨음을 밝히 증거합니다. 로마서 3장 25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화목제물 우리말에 화목제물이라고 번역한 말은 힐라스테리온이라는 이 말은 유화제물 아마 영어 성경은 propitiation은 유화제물이라는 propitiate란 말이 예 그것은 유화한다 부드럽게 한다 누그러뜨린다 이런 말입니다. 유화정책 이렇게 말하죠. 유화제물로 세우셨으니 에베소서 5장 2절에는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제물 프로스포라 제가 칠판에서 프로스포라 제물이라는 말이 예,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라는 개념이고 생축 드시아라는 말이 제사라는 보통 그 개념인데 제사 혹은 그것도 제물의 개념입니다. 제사나 우리 영어에서 sacrifice라는 말이 제물도 되고 제사도 되죠. 제사도 sacrifice 그렇게 말하고 제물도 sacrifice 그럽니다. 물론 offering이라는 말도 예물이라는 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제물 향기로운 제물 prospora라는 말은 예, 그런 예물 같은 개념에 가까워 보이고 생축 dishia라는 제물 혼 제사라는 말, 제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요한 1서 2장 2절에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 또 나왔는데, 화목, 아까는 로마 3장 23절에는 힐라스테리온 헬라어로, 여기는 힐라스모스, 예, 어근은 다 같습니다. 힐라스모스, 또 화목제물, 유화제물이라는 개념입니다.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 유화제물인. 하여튼 주님께서 죽으신 죽음은 제물이라 제사요 제물이라는 것을 말 그건 제사장 사역을 말씀하는 것이 특별히 히브리서는 예수님을 제사장이라고 부르고 제사장 히브리서 5장 6절 7장 15절 17절 21절 10장 21절 멜기세덱의 모습을 따른 제사장이라는 말을 여러 번 하고 있고 또 더 빈번히 대제사장 놀랍죠.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을 제사장이라고 부른 책은 히브리서뿐인데 다른 성경에서는 제사 사역은 있어도 제사장이라고 직접 부르지는 않는데 히브리서에는 예수님을 제사장 그리고 대제사장 한번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2장 17절에 보면은 2장 17절 그러므로 제가 범사 형제들과 지내심이 마땅하도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 예수님을 자비하고 충성 대제사장 3장 1절에도 그름으로 함께 하늘에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님을 대제사장 4장 14절에도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큰 대제사장 5장 10절 보십시다. 5장 10절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을 대제사장 6장 20절에도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그랬고 7장 26절에 보면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대제사장 예수님을 8장 1절도 이제 한 말에 중요한 것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 9장 11절 보십시다. 9장 11절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그렇죠. 히브리서의 많은 여러 구절들이 예수님을 대제사장이라고 부릅니다. 또한 그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제사 혹은 제물이라고 히브리서는 증거하는데, 좀 몇 구절 보면 히브리서 9장 26절에 보면 자기를 드려 단번에 제사로 드려, 그게 제사라고 번역했는데 드시아 앞에서 생축이라고 번역한 제가 제사 혹은 제물이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라는 말이죠. 여기는 제사라고 번역했군요. 그래서 단번에 제사 드시아로 드렸다. 히브리서 10장 10절은 이 뜻을 조차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그냥 거기는 몸 그랬는데 프로스포라 앞에서는 뭐라고 번역했죠? 에베소 5장 2절에는 재물, 향기로운 재물인데 프로스포라라는 말, 그러니까 몸의 재물, 몸의 예물 혹은 재물, 예,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예물, 몸의 재물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주님의 그몸 십자가에 달리신 희생 대신 그 고난의 몸, 찢기신 몸, 피 흘리신 그 몸은 재물이었다. 히브리서 10장 12절도 오직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이더 드시야, 드시 제사라고 했으니, 제사, 생축, 재물,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히브리서 10장 14절에도 저가 한 제물로, 그거는 프로스포라,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또 제사장의 사역이 두 가지랬죠. 제물을 드리는, 제사를 드리는 것과 제사. 근데 주님의 제사는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리는 제사였고, 또한 가지 제사장의 사역은 기도, 중보 사역인데, 제사장이 백성을 위해 기도하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위해 중보의 기도를 아버지께 드리십니다. 그것이 그의 중보 사역입니다. 로마서 8장 34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간구한다. 엔트윙카네이. 제가 칠판에 적어봤으면 엔트윙카네이, 간구한다.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히브리서 7장 25절도 그는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엔트윙카네인, 여기는 엔트윙카네이 같은 단어입니다. 네인은 인피니티브 부정사로 나오는 것입니다. 엔트윙카네인, 간구하심이니라. 히브리서 9장 24절에는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오직 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하나님 앞에 나타나신다. 중보사역 하시는 것을 표현합니다. 거기에는 나타나시고, 요한일서 2장 1절에는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파라클레톤, 우리가 요한복음에 나오는 보혜사라는 단어죠. 파라클레토스, 그 단어죠. 파라클레톤, 보혜, 대언자가 있으니, 파라클레톤이라는 말은, 파라클레토스, 보혜사라는 말은 곁에서, 하나님 옆에서 말한다. 우리를 위하여 변호하고 또 우리에게 우리를 위하여 말씀한다는 그런 뜻이 있는 단어죠. 파라클레토스. 또 성령께서 우리의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말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교훈도 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런 위로자, 영어 성경은 컴포터, 옛날 영어 성경은 컴포터. 그렇게 번역할 수 있는 말이죠.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이것은 제사장 사역인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 사역을 이처럼 성경은 밝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나중에 우리가 속죄 사역을 더 우리가 다음 시간인가 생각할 때좀더 자세하게 사역에 우리가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속죄의 사역에 바로 성경의 핵심이 속죄니까. 그러나 지금은 예수님이 제사장직의 삼직의 중 하나가 제사장직이라는 정도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보십시다. 셋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참 왕이십니다. 왕은 자기 백성을 다스리고 보호하시는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백성 곧 교회를 다스리시고 보호하십니다. 자기 백성은 교회죠. 소리문답 26문답에 보면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그 자신에게 복종시키심으로써, 그러니까 왕이시니까 우리가 복종하고, 우리를 보호하심으로써, 왕은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는 거죠. 보호하심으로써, 그리고 그와 우리의 모든 원수들, 예수, 그의 원수들, 또 우리의 원수들인 사탄과 모든 악령들과 세상의 악의 모든 것들을 가르치죠. 모든 원수들을 제압하시고 정복하심으로써 왕의 직분을 수행하신다. 그렇게 말해서 소리문답 26문답에는 성경은 그리스도의 왕직에 대해 많이 증거합니다. 구약성경은 장차 한 왕이 오실 것을 예언하였습니다. 민수기 이제 구약시대에 이미 오셨지만 구약의 예언에는 민수기 24장 17절에 본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홀이, 홀은 임금님이 든 그게 지팡이죠. 왕권을 상징하는 표현이죠. 한 홀이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난 왕이 일어날 것이다. 사무엘하 7장 16절에는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내 집과 내 나라가 네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위가, 위는 왕위죠.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메시아 예언이죠.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영원한 왕을, 참 왕을 보내실 것이다. 이사야 9장 6절 7절의 메시아 예언을 우리가 잘 알죠. 그 이름은, 한 아이가 날 텐데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그 다음에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왕이라, 왕이라고 불리웁니다. 다윗, 그리고 다윗의 위에 앉아서, 다윗의 보좌 위, 보좌 위전을 보좌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울 것이다. 그렇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왕으로 예언해서 시편 110편 1절 2절 또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호를 내어보내시리니 주는 원수 중에 다스리소서. 또 5절에 보면 주의 우편에 계신 주께서 그 노하시는 날에 열왕을 쳐서 파하실 것이라. 그렇게 왕시라, 그렇게 왕이라고 증거되어 있습니다. 왕으로 증거되어 있습니다. 다니엘 7장 13절 14절에 보면 인자 같은 이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또 그 나라는 패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인자 같은 이는 메시아를 가르쳤는데 메시아께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준다. 이렇게 예언되어 있고 그 나라는 패하지 아니할지 영원한 나라. 이 세상 나라는 다 있다가 사라졌죠. 세상의 모든 나라들, 애굽도 아수르도 바벨론도 또 메데파사도 헬라도 로마도 다 지금은 없는, 있다가 사라진 나라입니다. 세상 나라는 망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히 패하지 아니할 것이다. 미가 5장 2절에는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예언되어 있는 것이, 왕이 다스릴 자가. 스가랴 9장 9절에는 시온은 따라 크게 기뻐하라,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이와 같이 구약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는 왕입니다. 왕으로 예언되어 있다. 다윗의 자손 왕, 왕으로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가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신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고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를 다스리는 머리, 곧 주가 되심을 증거합니다. 누가복음 1장 32절 33절에 보면은 메시아의 탄생, 주께서 오시기 전에 천사가 마리아에게 한 말씀이든가요?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리니, 다윗의 보좌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 집에 왕노로 타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아까 예언한 읽은 우리가 그 말씀 다니엘 7장 같은 그런 말씀의 예언대로 메시아가 이제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오신다는 그런 천사의 전언이죠. 마태복음 2장 2절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뇨?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 마태복음 27장 11절도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렇게 빌라도가 물으니까 내 말이 옳도다. 주께서 대답하십니다. 유대인의 왕이시다. 메시아는 선지자요 제사장일 뿐 아니라 왕이시다. 성경이 증거합니다. 요한복음 18장 37절에 보면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거기에 또 말씀하시고 마태복음 28장 18절에는 주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아까의 다니엘 7장의 말씀과 같이 인자 같은 이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준다. 모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에베소서 1장 22절에 보면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만물을 다 복종케 하시고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왕이시죠. 왕이시죠. 요한계시록 1장 5절에 보면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입니다. 예수님은 땅의 임금들의 머리이십니다. 만왕의 왕이시지요. 왕 중의 왕이십니다. 예, 세상의 모든 임금들이 왕인데 그들의 머리니까 왕 중의 왕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그렇죠. 왕이지요.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도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할렐루야죠. 예. 이제 지금은 세상 나라가 다 굉장한 것 같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습니까? 아직도 교회가 아주 정말 그 뭐라 그럴까요? 교회가 아주 미약하게 그렇게 보입니까? 그렇게 보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을 그렇게 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시시한 것이 아닙니다. 대단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대단하신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왕노릇 하실 것이다.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될 것이다.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실 것이다. 할렐루야입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4절 19장 16절에는 그래서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 만왕의 왕이라고 두 번 말씀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 3절에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 왕이시니까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보좌 어린 양의 보좌를 말씀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왕직은 주로 교회 안에서 나타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교회의 머리로서 그를 믿는 자들의 심령과 삶을 주관하시죠. 이미 우리를 주장하시죠. 우리는 예수님 앞에 주님,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시고 우두머리이시죠. 왕이십니다. 진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입으로만 주여 그러지만은 참으로 믿는 자들은 그렇죠. 그는 우리의 주시오 왕이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얻은 모든 성도들에게 해당됩니다. 예수님을 주여라고 진심으로 부르는 자들 속에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통치가 이루어진 것. 소율의 문답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왕권을 은혜의 나라, 은혜의 나라, 예, 라는 말로 표현하였습니다. 이것은 세속적 정치적 왕권이 아니고 교회적 영적 왕권입니다. 은혜의 나라, 은혜의 나라. 오늘날 주 예수께서는 칼과 창으로가 아니고 칼과 창으로 지배하는 나라가 아니고 탱크나 전투기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듯이 그런 침공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고 말씀과 성령으로 교회를 다스리시는 나라. 말씀의 역사로 성령의 역사로 우리의 심령의 변화를 주시는 이 통치 이 왕권입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5절 보면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렇죠? 이 나라는 영적인 나라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는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나라, 시작되는 나라, 우리 속에 임하는 나라입니다. 요한복음 18장 36절에 보면 주께서는 빌라도 앞에서 그렇게 썼죠.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나라하고 차원이 다릅니다. 차원이다.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은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바로 이 나라가 나중에 교회론에서 다시 한번 언급할 기회가 있겠지만 이 나라가 바로 신약교회입니다. 신약교회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입니다. 영적인 시작입니다. 예. 영적 왕권, 통치권이 이미 우리 속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왕권은 교회 안에 국한된 것은 아닙니다. 그는 온 세계의 왕이십니다. 그는 오늘도 온 세계 안에서 참 교회를 설립하시고 보호하십니다. 그렇죠? 온 세계를 주장하시는 자이십니다. 하나님이 섭리자이시니까. 그의 왕권은 온 세계에 미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내가 너희를 온 세계로 보내노니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말씀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시고 아까 읽었죠.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앞에 복종 발 아래 복종케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5절에 보면 저가 모든 원수까지도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불가불 왕노릇 하시니 원수들도 사탄과 악령들도 다 굴복하고 모든 악한 세력들 악의 악한 자들도 그 앞에 굴복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심판대에 보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5절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렇죠. 왕권이 교회만 왕권이 교회에 대한 왕이실 뿐만 아니라 땅의 임금들의 머리다. 요한계시록 11장 15절 방금 읽었지만은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으로 다스리로다. 요한계시록 17장 14절에도 어린 양은 만주의 주요 만왕의 왕이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만왕들의 왕이시다. 만주의 주다. 그래서 모든 우두머리들, 대장들의 왕초들 위에 참 대장이시고 왕이신 자이시다. 세대주의라는 그런 신학적인 견해가 있어요. Dispensationalism. 세대주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대인의 왕으로 세상에 오셨으나 유대인들이 그를 거절하며 십자가에 죽게 함으로써 메시아의 왕국이 좌절되었고 왕국의 좌절, 왕국의 연기 좌절되었고 신약교회는 그리스도의 나라가 아니며 지금 교회 시대에 그리스도께서는 왕이 아니시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약교회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부정하는 그런 사상이 있어요. 세대주의도 조금씩 변해서 좀 초기의 세대주의보다는 많이 변화되는 견해들이 있지만은 좀 다양해지지만 세대주의는 원래 그런 사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신약성경은 신약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왕이심을 증거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하기를 원할 뿐입니다. 신약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 왕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는 지금 그의 백성들을 다스리시며 능력으로 보호하십니다. 우리를 보호하신 왕이세요. 주님의 왕권을 가지고 계시고 왕의 사역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받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을 믿은 구약의 백성이나 오늘 신약 성도들이나 동일합니다. 물론 그의 보호하심은 육적 물질적 차원보다 영적인 차원이 우선적입니다. 그래서 신약 안에서는 핍박도 있고 순교도 때때로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천국은 이미 시작되고 있어요. 겨자씨처럼 심어졌습니다. 자라고 있습니다.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확장되고 있습니다. 성장과 확장 심히 현재성, 현재 시작되고 성장하고 확장한다. 그렇게 마태복음 13장의 7가지 천국 비유는 바로 그것입니다. 씨 뿌리는 비유부터 시작해서 예, 겨자 씨 비유 또 예, 여러 예, 7가지의 비유들이 다 그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현재적인 거죠. 이미 시작되었다. 골로새서 1장 13절 아까 읽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것이 구원입니다. 그것이 중생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것이 현재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 18장 36절에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차원에서 영적인 차원의 그런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은 현재 다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이미 시작되었지만은 다 드러나 있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그가 영광 가운데 재림하실 때 완전히 드러날 것입니다. 그는 영광의 왕으로 나타나실 것입니다. 재림의 주님은 영광스러운 주님이시죠. 예, 눈으로 볼 수 있게 갑작스럽게 영광스럽게 오실 것이다. 영광스럽게 갑작스럽게 오실 것이다. 그의 은혜의 나라는 지금은 은혜의 나라라고 부르지만은 주의 재림으로 이루어지는 나라는 영광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영광의 주님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영광의 나라죠.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베드로후서 1장 11절도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이것이 완성된 영광의 나라입니다. 왕권의 완성이죠. 예수 그리스도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 보면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로 다시리로다. 그것이 왕권의 완성, 영광의 나라, 은혜의 나라, 영광의 나라, 주의 재림으로 이루어지는 나라가 영광의 나라, 은혜의 나라는 지금 신약교회 안에서 이미 시작된 나라가 은혜의 나라입니다. 말씀을 맺어야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참 선지자시오, 참 제사장이시오, 참 왕이십니다. 우리는 그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깨닫고 그의 대속사역을 통해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고 또 그를 통해 하나님 앞에 날마다 담대히 나아가고 또 그에게 순종하며 제사 선지자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 배우고 제사장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 얻었고 또 날마다 그 중보사역 때문에 담대히 나아가고 또 그의 왕직에 우리가 복종해서 그에게 순종하며 사탄의 시험과 세상의 악으로부터 보호함을 얻습니다. 할렐루야죠.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시는 왕이십니다. 목자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사신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의지하고 사랑하며 그에게 기도하고 늘 기도 많이 하십시오. 기도하고 그를 통해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야 할 것입니다. 성경도 열심히 읽고 기도하고 그에게 늘 할렐루야 주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강의는 그만큼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삼직, 선지자직, 제사장직, 왕직에 대해서 간략하게 오늘 생각해 보았습니다. 주님 이 말씀을 또 주시고 나누게 하심을 감사하고 알게 하시고 그 진리 안에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미 예수님 통하여 하나님을 알고 복음을 깨닫고 또 성령님 통하여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사역을 믿음으로 죄 씻음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고 또 주님께서 오늘 우리의 왕이 되셔서 우리가 주께 즐거이 복종하며 살고 또 주의 보호하심을 입고 살게 하시는 이 주님 코로나 전염병이 온 세계에 창궐하고 우리나라에도 창궐한 때에도 주의 백성을 이만큼 지켜주시고 인도하심을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까지 지켜주시고 믿음으로 살고 죄짓지 않고 주님 죄 가운데 살다가 멸망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 주께서 주시는 힘으로 의와 선을 이루고 주님 끝까지 승리하는 모든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